오늘 설교 제목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매주 사랑 설교를 하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안 괜찮다고 그랬어요. 안 괜찮다고. 매주 사랑 설교 하는데 그게 괜찮겠냐고. 나도 힘들다고. 예.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백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안 바뀌면 의미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대요. 살리셨다. 또 5절에 전반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항상 변함없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언제든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살리는 일, 회복해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허물과 죄를 좀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를 구분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악이고 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든 고의성이 있든 중요한 것은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 단절의 상태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영적 단절의 상태가 즉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보통 사랑은 아니었단 얘기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랑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랑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 아니면, 더 큰 사랑 아니면 이 죄, 이 허물을 씻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304장 찬송 우리가 불렀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이 찬양의 저는 절정은, 가장 큰 절정은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가사가사마다 정말 다 은혜가 되는데 가장 이 찬양의 절정을 뽑으라면 저는 3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내게 주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감탄이 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 큰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데 내게 그 큰 사랑을 주셨다 생각해 볼 때 우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사랑을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랑을 더하여 큰 사랑을 주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본질상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태생으로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도록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이 휘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바로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상황에 놓인 진노의 자녀가 누구? 우리예요. 그 사실을 얘기해요. 왜요?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에도 그 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와, 여러분 그냥 잠깐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상황을 갖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묵상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오랜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정죄를 잘해요. 정죄.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율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잣대로 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뭘 형편없이 못하고 그냥 늘 정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요, 그것은 자신들만의 기준이었지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신들만의 기준, 전통, 오랫동안에 가까운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색깔, 신앙의 어떤 생각, 그걸로 다른 사람을 찾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기준이에요. 이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어와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 병고치는가 엿보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엿보는 일을 합니다. 대단히 치사하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상종하고 싶으세요? 늘 나를 보면 한번 실수만 해봐 가만히 놔두나.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말이죠. 고발할 증거를 찾고 엿보는 일, 아, 참 치사한 짓이에요. 비겁한 짓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트집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10절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겐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신앙적 잣대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정죄하고 흠을 잡고 허물을 찾고 엿보고 비겁하고 치사한 짓은 했지만 사랑은 없어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사랑 없으면 허물만 찾고 정죄만 하여서 죽이는 일만 해요. 죽이는 일만 해요. 결코 살리지 못해요. 허물만 찾고 정죄만 해서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랑을 더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성도가 성도를 상처를 주는 일이 없고 성도가 성도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고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성도가 성도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공동체, 양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시비를 걸고 흠을 찾고 고발하고 엿보는 일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을 더합시다. 혹시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덮어줍시다. 혹시 뭘 잘못하는 게 있으면 기다려줍시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그분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사랑을 더해서, 사랑을 더하여서 그래서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다려줍시다. 오늘 저는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2절 3절 아마 보셨지요. 금방 2절 3절은 타락한 인류의 대단히 그 실망적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4절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인류의 그 절망적인 타락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대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면 더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혹시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사랑을 더해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4절 전반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죠.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긍휼, 내가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힘에 버거울 때가 있어요. 넉넉히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견디고 참아내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내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너무 버거워요. 못 버틸 때가 있어요. 막 못 버틸 때. 그때 불쌍히 여기는 애잔한 마음.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것이 본래 헬라어의 의미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버티고 살아갑니다. 견디고 살아갑니다. 정말 애써서 살아갑니다. 잘 견디고 여기까지도 잘 참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힘에 못 견딜 때, 부칠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에 애잔한 사랑을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도 하나님보다 이 큰 긍휼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감사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놀라운 유업,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하늘에까지 간직할 만큼의 그 아름다운 보고의 첫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소망 없던 저희들이었어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던 우리들. 특히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주셨다는 거죠. 놀랍죠? 또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결정적 동기가 뭐냐? 그에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애잔한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살아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아웅다웅 다투며 서로 마음 상처주고 아파하며 갈등하며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살아가는데 정작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툼과 시기와 갈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긍휼이 없다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남아서 주는 사랑, 맞지 못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요. 적당한 것도 아니고 인색한 것도 아니고 소위 연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렇게 하실 만한 의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었을까? 에베소 1장 3절 6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여기서 큰 사랑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 거룩하거나 흠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니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왜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흠을 잡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로 바라보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5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허물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고발할 거리고 다 흠잡을 거리고 다 시비를 걸 것들이에요. 다 허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득실되면 교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늘 자기 기준에 잘잘못 따지고 정죄하고 시비를 걸고 흠을 잡고 늘 그런 일만 있다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늘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귀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히 됐으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부터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들, 허물로 죽은 우리들, 허물은 우리를 죽여요. 허물은 우리를 죽여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듭니까? 왜 지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그래요. 아유 지쳤다 지쳤다 아유 힘들다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래서 힘듭니까? 교회 오는 것이 그래서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허물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여기서 허물을 좀 더 엄밀히 하면 나의 부족함, 내 실수, 나의 죄, 나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허물이 무엇을 불러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허물이 무엇을 불러오느냐면 사람들의 비판, 흉, 차가운 시선, 따돌림, 지적과 정죄, 비판, 비교, 험담 이런 것들로 오는 거예요.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를 욕한다고 얘기하듯이 나도 허물이 많지만 그도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그는 역시 나의 허물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성도들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기는 어려워도 사람을 죽이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말로 따돌림으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죽여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살려야 돼요. 우리 양정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면 죽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말로 죽이고 따돌림으로 죽이고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며 죽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쳐있는 성도들 살리는 교회가 낙심한 성도들 위로해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자신들만의 기준에 의해서 허물을 많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허물, 이미 허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허물로 죽이는 일이 있단 말이죠.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거를 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저도 허물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드러내면 정말 부끄러운 투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허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평생 가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랑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상대만 허물과 죄가 가득한 게 아니라 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은혜로 쭉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그 은혜는 금방 끝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 그 은혜는 휘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양정교회가 왜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의 매력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그 특별한 매력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은 허물과 죄를 지적합니다. 허물과 죄를 트집잡습니다.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트집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매력 속에 쏙 빠져서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양정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사랑을 더하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함에도 우린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허물로 죽어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구원의 감격을 지키며 그 어떤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로서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을 베푸시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허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살리는 일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태생적으로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잊은 채 때때로 자신을 사랑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사랑을 더하여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